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일상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돌보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치열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셔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어리석게도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영적 긴장감을 잃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허리띠로 동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했지만 영적 전쟁이 나와는 무관한 듯 아니라고 무심하게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허리띠로 동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익숙하고 편안하지만 하나님 뜻과 무관했던 세속적 가치관의 신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고자 결단하오니 연약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까지 예정된 네팔 해외 단기 봉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마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재 항공 문제로 인해 돌아오는 길이 지연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돌보심 아래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교회 학교와 각 교구 수련회 그리고 순창 군내 단기 봉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름 사역을 주님 안에서 무사히 마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그저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들과 이웃에게, 가족과 일터의 동료들에게, 더 나아가 세상과 열방에 아낌없이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구하옵나니 말씀을 전하실 강효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아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으로 순종하며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더힐 찬양팀과 마이로드 성가대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밑가지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자들과 교육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섬김에 합당한 복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참 사랑하사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창세기는 시작과 기원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보며 우리는 우주와 만물, 지구와 에덴 동산, 사람과 가정의 출발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에덴을 돌보고 가꾸고 지키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덴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를 섬기고 연합되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랑의 동산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이 유지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동화를 보면 대부분 그 동화의 마지막 결말은 그 뒤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끝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에덴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완벽한 동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뱀의 등장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기서 이 간교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간교라는 단어는 아룸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는 영리한이라는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간교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왜 사탄이 하필 뱀이라는 존재로 하와에게 나타난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들짐승들도 누가 영리하고 지혜로운 짐승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하와가 뱀과 대화를 하면서 전혀 거리낌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기 위하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사탄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과 직업과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교회의 모습으로 둔갑한 이단과 가짜 목사들, 그리고 그럴듯한 이론과 철학으로 둔갑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의 사상들, 기술을 바탕으로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이룰 것이라는 기술 낙관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본주의적인 메시아를 꿈꾸는 모양 등 이 시대에도 사탄은 우리가 권위를 부여하는 모든 대상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유혹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나타난 뱀이 하와에게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참으로 강교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는 것을 좋아하는 한 친구가 모범생 친구를 밖으로 데려 나오기 위해서 통금이 9시인 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너는 부모님이 아예 밖에 못 나오게 한다며? 자,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모범생 학생의 마음 속에는 반발심과 자존심이 상해 이렇게 말합니다. 9시까지는 나갈 수 있거든? 네, 이 답변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와는 뱀의 그 질문에 동일하게 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답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사탄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말을 걸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와는 당시에 하나님의 행위 언약, 곧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의 왜곡과 작은 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와의 표현을 보면 만지지도 말라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누가 더한 것입니까? 학자들은 하와가 그 말을 첨가했다라고도 하지만 맥락을 살펴볼 때 아담이 하와에게 전해주는 그 상황에서 이 맥락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으니까 자기 아내에게 그거 먹으면 죽어요, 만지지도 마요 라는 의미로 말을 보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거나 건드리면 안 되는 물건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지, 그거 만지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진다고 무슨 일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아이가 먹으면 위험할 경우 우리는 지지 하면서 그걸 아예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표현할 때 여보 그거 먹지도 먹으면 죽으니까 만지지도 마요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하와는 거기에서 아 이걸 만져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했겠고 또 하와를 지키고자 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전했겠지만 그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왜곡과 빈틈이 생겼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탄은 그 틈을 정확하게 파고듭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문장은 로 모트 테무툰이라는 문장입니다. 부정어 낫을 의미하는 로가 원래는 두 모트와 테무툰 사이에 들어가거나 테무툰 앞에만 나와야 하는데 오늘은 로 모트 테무툰이라고 그 문장의 맨 앞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고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에서 부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 모트 테무툰, 죽고 죽을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결코 죽고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내용은 절반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먹는 것은 죽을지 몰라도 만지는 것은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에서 앞을 고스란히 생략한 채 하와가 만지면 죽을 거라고 했지만 그것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절반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둘 중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든지 사탄은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 거짓과 속임수로 현혹하기 위하여 강교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어서 사탄은 계속해서 하와의 마음에 욕망의 불을 지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미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모든 에덴 동산의 피조물들을 돌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담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한 가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유혹을 던졌습니다. 선악과는 모든 과실이 허락된 에덴에서 유일하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나누는 제한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금지된 과일을 하나 먹는 서리가 아니라 누가 너의 왕이요, 누가 너의 주인이요, 누가 너의 창조주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관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단은 바로 결핍된 그 한 가지 열매를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야,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가 죽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희를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이간계를 펼칩니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아담과 하와가 그 질문과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의논드리지 못하게 만든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진실 그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그 말을 전한 사람의 의도와 인격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아주 악한 이간계입니다. 이단들이 처음에 사람을 유혹할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 교회 목회자들을 폄하하거나 비방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절대로 부모님들이나 교회 목회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부하는 내용이 이상해서 누군가에게 물어봤을 때 야, 그거 이단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을 피하게 하도록 그 모든 그 대상자들을 고립시키고 자신의 말만 듣도록 현혹하는 데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결핍을 욕망하도록 부추기며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너에게 그런 힘든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게 맞니? 남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게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 결핍으로 다가올 때 결혼과 출산과 취업과 물질과 기회 등 나에게 무엇인가 막혀있는 담이 느껴질 때 마귀는 이 결핍을 두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야 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닫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욕망으로 바꾸려 합니다. 야, 너 눈 딱 한 번 감고 컨닝 한 번 하면, 뇌물 한 번 주면, 그 뇌물 한 번 받으면, 회사 자금으로 몰래 투자 한 번 해서 성공하면 너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절대 걸리지 않을 거야. 걸리더라도 별일 없을 거야 라며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순종을 욕망으로 바꾸려는 짓을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유혹은 자신의 왕과 주인과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되겠다는 교만함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선과 악 그리고 좋음과 좋지 않은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피조물의 경계 곧 좋음과 나쁨을 결정하는 주체가 스스로가 되겠다고 하면서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된 인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에덴에서 나온 아담의 가정에 벌어졌던 가장 큰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가인의 입장에서는 정의였고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선 악이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국제사회에서 선과 악은 무엇입니까? 국제사회에서 각 국가와 민족이 추구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국가와 민족의 최대 이익과 유익 그리고 생존일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는 허울뿐인 명분 아래 전쟁이 끊이지 않고 각종 갈등과 착취와 유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 국가와 공동체와 개인이 병든 이기심 속에 각자의 최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타인의 아픔과 고통과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하며 사명과 섬김과 연합의 에덴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왕 대신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각자의 유익을 최고의 선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각자의 이익이 부딪히는 그 지점에 온갖 갈등과 고통과 폭력을 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각자 인생에 각자가 신이 되어 수만 가지 선악의 법칙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한 인류는 여전히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역사상 독재자들이나 왕들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고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모든 권력과 힘과 땅과 물질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에 노예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인류는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을 통해 인간됨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포스트 휴먼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려는 트랜스 휴먼의 미래를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약물과 의학과 기술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함을 조금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와 신체를 기계와 기술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여 전지전능하며 불멸의 존재가 되고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의식과 기억을 완전히 데이터로 만들어 저장하고 그 의식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곧 마인드 업로드 또 뇌 에뮬레이팅과 같은 방법을 통해 디지털 영생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디지털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정보의 탈취, 학대, 갈등이 없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한 바로 대면하여 서로 만나는 이 공동체보다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익명성의 인간성 그리고 그 공동체가 현실보다 더 낫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디지털 영생이 아니라 디지털 감옥 혹은 디지털 디스토피아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디지털로 우리의 기억과 의식을 옮길 때 모든 부정적인 것들, 곧 나쁜 기억, 트라우마, 인간의 욕망, 이기심을 제거하고 옮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나라는 존재에 대한 검열과 선택과 변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의식을 한 번에 옮기던 점진적으로 옮기던 우리의 의식과 영혼이 과연 디지털 안에 유지될 것인가, 그것이 나의 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류는 여전히 불멸, 전지전능한 신이 되고자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먼 미래의 일이지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모든 기술적인 난제가 극복되어 내 의식과 내 모든 뇌를 디지털로 옮길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기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육체와 영혼의 방식, 곧 눈과 눈을 마주대하고 함께 손을 잡고 때로는 함께 아파하고 미소 짓고 음식을 대하여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그 방식, 때로는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함께 고민하며 그 답을 찾아가는 삶, 그리고 언젠가 병들고 또 노화의 시기가 찾아오겠지만 죽음과 또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받아들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만든 불완전한 디지털 유토피아보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회복될 에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선함과 사랑으로 충만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사탄의 유혹의 메시지를 들은 하와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탄을 통해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의 씨앗이 이미 심겼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길가를 지나가면서 뭐만 눈에 들어옵니까? 예, 식당과 메뉴판과 그 사진만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하와는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불길이 타올라서 동산 어디를 거닐더라도 중앙에 있는 뭐만 보이는 겁니까? 선악과가 계속 눈에 밟히는 겁니다. 계속 보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야, 저거 먹으면 죽을 것 같이 생겼는데 이제는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야, 저거 지금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너무 이거 맛있게 생겼다. 정말 아름답게 생겼다라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모습이 바뀐 게 아니라 하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마치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다 그 선글라스 색으로 보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보던 세상이 아니라 사탄의 사탄이 준 욕망의 렌즈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자 하와의 시선이 바뀌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이미 진리의 허리띠가 아니라 욕망의 허리띠를 두르고 그 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먹고 라는 이 표현은 하와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이 단어는 잡다, 취하다, 먹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악과를 쳐다보던 하와가 어떤 행동을 취했겠습니까? 우리로 대입을 해보면 그 선악과를 처음부터 이렇게 탁 따서 먹었겠습니까? 쳐다보다가 우연을 가장한 채 한번 손으로 툭 건드려보고 아무 일 없네. 다시 한번 또 툭 건드렸는데 아무 일 없네. 만지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떼보고 3초 만져보고 떼보고 아무 일이 없네. 야, 한번 따볼까? 툭 따고 그것을 먹었을 때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는, 만졌을 때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잘못된 담대함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치 이 좋은 사실을 자신만 알 수 없어 출근하는 남편에게 영양제를 챙겨 먹이듯 아담에게 주어서 같이 먹게 만듭니다. 여기서 남자분들이 야, 아담은 무슨 죄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의 답변은 우리라는 복수형이 사용되었고 뱀의 모든 대화를 살펴보면 너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뱀이 말하는 대화에 2인칭 남성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주어와 동사에서 성과 수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남성 중심적인 문화 때문에 남성의 동사로 그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하와에게 말하고 있는데 남성 2인칭 복수로 받았다는 것은 하와만이 아니라 그 옆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담이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도 바람잡이한테 뭔가를 막 설명하고 있으면 그 옆에 대상, 정말 공격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옆에서 그 이야기를 지나가며 듣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이 200%야? 이러면서 나도 그 전단지 한번 줘보세요. 이러면서 그 이야기에 낚이는 겁니다. 물론 하와가 바람잡이는 아니었지만 마귀가 지금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은 하와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그 옆에서 방관하며 듣고 있던 아담까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의 씨앗을 던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과 같은 선한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스스로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죄책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자신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타락한 인간의 자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자신의 모습과 상태에 그 어떤 거리낌이나 부정적인 인식이나 욕심이 없었습니다. 또한 타인을 향한 모습에도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온전한 연합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순간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수치감, 비난, 방어, 은폐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도 온전한 연합을 이루던 모습이 아니라 서로에게 자신의 모습을 가리는 단절된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인간과의 신뢰와 관계도 끊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한 외로움과 고립 그리고 정서적인 결핍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옆에 보이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몸을 가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뭇잎은 그들의 수치를 가릴 만큼 충분하지 않았고 말라버릴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인류는 자신의 결핍, 수치감, 죄책감, 그리고 고립감과 외로움과 단절을 가리고자 수많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 합니다. 그것은 때론 인기와 명예, 학벌과 지위, 물질과 명품, 잘 가꾸어진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들을 의지한 우리의 자존감은 그것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의존적인 자존감에 불과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본문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의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그것을 마주하고 싶지 실패한 이야기, 넘어진 이야기를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마주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한 번은 마주해야 하는 본문입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뱀과 같은 교활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닐 수도 있어. 하나님은 너에게 결핍을 주시는 분이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이야.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 너의 욕망을 따라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 너의 성공이 최고야. 성공을 위해선 때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해. 절대 걸리거나 실패하지 않을 거야.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온 아담과 하와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선악과를 따먹으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나의 유익을 선으로 삼아 얼마나 많은 타인과 약자들에게 아픔과 피해와 상처와 고통을 주며 살아왔습니까? 지금도 말씀이 아닌 내 욕망의 노예가 되어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내 손에 붙들고 따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그 수치감과 죄책감을 가리기 위하여 선행과 외적인 아름다움과 도덕과 예절과 지식으로 그것을 가려보려 하지만 가릴 수 없는 그 무화과 나뭇잎을 오늘도 엮어나가 덮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덮어줄 피 흘린 생명의 희생을 치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와 죄를 덮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가죽옷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그 욕망의 선악과를 내려놓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수치감을 덮으려고 애써 만들어왔던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그 옷도 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욕망과 스스로 신이 되고 왕이 되고자 했던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가죽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실 나의 참 왕이 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회복되고 참 에덴으로 가꾸어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에서 가장 지혜로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던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욕망에 불을 지핌으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반역의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 교만하며 스스로 인생의 왕이 되어 자신의 유익을 선으로 착각하며 많은 이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사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잘못된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거짓과 탐욕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을 그 수치감을 가리우기 위해 온갖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보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헐벗은 양심과 영혼을 가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가죽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참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룩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가며 에덴으로 경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